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개회식 직후에 시작된 첫 번째 세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엔 프랑스, 독일 정상과 정상회담도 갔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습니다.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 중간엔 남아공 청소년 댄싱 크루가 전통춤으로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행사장에 16번째 순서로 입장해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7의 믹타, 브릭스 등을 더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으로 지금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3개의 세션에 모두 참석하고 정상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속 역할과 함께 AI 기본사회,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세션 뒤엔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 정상회동이 있습니다.
믹타는 올해 우리가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로 정상회교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기후변화 대응 등이 포함된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내일 새벽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연속으로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JTBC 유선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피고인 직함을 생략한 특검을 향해서 조지호, 김봉식이 친구냐, 감치는 치졸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위원 재판장은 흥분하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직함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조지호 김봉식이 구속영장 친구입니까?
해당 피고인의 설명을
왜 호칭 가지고 또 그러세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서 김건희 씨 호칭에 여사를 붙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들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호 김봉식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죠.
구승기 검사님한테 구승기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차적 문제로 풀려난 뒤 곧바로 김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출석했는데 감치 결정을 한 이진관 재판장이 치졸하다 공격했습니다.
변호인들이 감치를 당하지 않나. 잠깐만. 특검에서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과연 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졸한 방법이잖아요.
당연히 치졸한 방법이지. 그건 뭐 영웅스러운 방법인가?
재판부가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과정에서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아유, 재판이 항상 공정하게 진행되죠.
재판장은 흥분하지 말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그 오늘따라 변호사님들께서 뭔가 많이 흥분해 계신데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서로 그런 부분은 신뢰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질문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증인도 빨리 이제 돌려보내드려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변호인들은 집회에서 할 법한 말을 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중앙지법은 어제 재판장을 모욕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법정을 아스팔트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수아 기자, 재판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재판도 끝날 때까지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들 변호인들 사실 계엄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됐던 인물들인데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법정 모독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선 김태형 기자 보도에서 직함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바리 하라고 이렇게.
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진관 재판장하고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사흘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동석을 요청했지만 해당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정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소란을 피웠고요. 15일 감치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날 상황을 한번 보시죠.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네, 뭐 저러고 절차적 문제로 곧바로 풀려났는데 그러자마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을 했죠.
네, 재판부를 향한 변호인의 욕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니지. 엄청 위생을 떨더라고요. 근데
네, 풀려나서 이제 재판장에 욕을 하고 다시 또 내란 재판에 변호인으로 출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재판이 있었고 이들 멤버들 그대로 다 출석을 했습니다. 검사도 감치해달라 하는가 하면요. 치졸하다 이러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중계 영상에 미처 담기지 못했는데 제가 앉은 자리 주변엔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치졸하다 소리치기도 했고요. 또 변호인들이 말하면 맞장구를 치거나 웃기도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장이 제지를 해도 아랑곳 없이 특검과 재판부의 발언 도중에 끼어들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네, 1심 선고가 얼마 안 남은 김용현 전 장관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을 향해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의 법적 모독에 법원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감치 처분도 집행이 취소된 게 아니고 정지된 상태라서 다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수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를 했다가 이틀 전에 체포가 됐는데 오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포기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 씨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가 이후 진행된 2단계 주가 조작에도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7월 전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김건희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된다. 내 이름을 노출하면 뭐가 되냐고 말하자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현장 2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뒤 한 달 넘게 특검의 수사망을 피해오다 이틀 전 충주 휴게소에서 검거됐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거의 매일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엽니다. 첫 장소는 부산이었는데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국민을 외면하고 극우 세력만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앞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이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계엄사태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경남, 경북, 충청 등 11곳을 도는데 비상 겸 1년 전날인 12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내란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선제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계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의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도 그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사이 중도층과는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중도층 응답자는 30%로 한 달 새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태도는 뒷전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외면하고 극우 세력만 붙잡고 있을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토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식을 하자 그러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오늘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좋다 토론하자며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국 대표와의 토론회에 같이 참여해도 좋고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다면 그 토론에도 저는 적극 응할 생각입니다.
조 전 위원장도 기다렸다는 듯 제안에 응해줘서 감사하다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고 조 전 위원장을 당대표로 추대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양측이 실무협의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토론 의제를 두고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조 전 위원장 측은 JTBC에 토론이 실제 열리면 대장동 사건 외에도 검찰개혁과 조작기소 등 폭넓은 주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핵심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며 다른 토론 주제를 가져와 붙이는 건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의 토론은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언제든 예. 어디서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걸 알아보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렇게 다 도망가는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문제 크구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에 조 전 위원장은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냐며 거절했는데 장 대표와는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차 세계대전 피해국들을 겨냥한 메시지로 일본을 압박했고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정반대 메시지로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이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군국주의자로 묘사한 만화와 함께 전쟁 피해국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다카이치를 조롱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도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에 따라 군국주의국 일본은 안보리 승인 없이도 군사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문제까지 끌어와 갸오이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자 양국 간 온라인 여론전이 격화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칙적 우호관계만 확인할 뿐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한 여론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푸총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가 대만의 무력 개입 야심을 드러냈다며 아시아 전체에 대한 공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미국도 가세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을 경계한다고 했고 반면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강압적 전술은 끊기 어려운 나쁜 습관이라며 동맹국 일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데 두 사람 간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고 비판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서로 칭찬하고 감쌌는데 자세한 내용 김재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장 선거 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동 뒤 취재진 앞에 선 두 사람은 뜻밖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I just want to congratulate. I think you're going to have hopefully a really great mayor. The better he does, the happier I am.
뒤에서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서 있던 맘다니 당선인도 화답했습니다.
Appreciated the time with the president. I appreciated the conversation. I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deliver that affordability for New Yorkers.
선거 기간 날선 대립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100% 공산주의자 광인이라는 비난과 함께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끊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맘다니도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며 트럼프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비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트럼프를 여전히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도 던졌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맘다니를 감쌌습니다.
I've spoken about...
That's okay. You can just say yes. Okay. It's easier than explaining it. I don't mind.
두 사람은 이번 만남에서 뉴욕의 물가, 치안, 주거 등 민생 문제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로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공격을 자제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정치인을 감싸며 포용적 이미지를 보여줬고 내년 취임을 앞둔 맘다니 당선인도 연방정부와의 갈등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휴대전화로 119 신고를 한 여성이 계양산인데 살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역번호도 아닌 045로 시작하는 번호로 온 신고였는데 위치 추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사흘째 대규모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를 헤쳐가며 소방구조대 여러 명이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열 지렸습니다.
인천 계양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찾는 겁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 119에 구조 요청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계양산인데 살려달라고 다급하게 얘기하더니 뚝 끊겼습니다. 소방은 경찰 공조를 받아 사흘째 계양산 일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발 395m 높이의 비교적 완만한 산이지만 수색 범위가 워낙 넓어서 인력 90여 명의 드론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색이 길어지는 건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임에도 신고자 위치가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자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도 유선전화도 아닌, 그렇다고 지역번호도 아닌 045로 시작되는 미확인 번호. 다시 걸 수도 없는 데다 기지국을 통한 위치값이 잡히지 않아서 여성의 위치가 어디인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더 이상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선불폰을 쓰거나 로밍이 된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심칩이 없는 공기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19나 112 등에는 개통이 안 된 전화기로도 긴급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조 요청과 연관성이 있는 실종신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신고자 정보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서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다며 탑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선장이 선장실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걸로 파악을 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남성 두 명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난 19일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운항하던 중 딴짓을 하다 선체를 좌초시킨 혐의로 체포된 1등 항해사와 조타수입니다. 위험한 좁은 수로에서도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휴대전화를 본 겁니다. 이 선박은 방향과 속도만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그대로 두면 계속 직진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키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직선 거리에서는 자동 항법 놓고 이제 변칙선에서는 수동으로 놓습니다.
항해사 뒤에 서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실에서 쉬고 있었던 선장도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우리가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관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제사 3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거래 사건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고 또 대법원도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와 라덕연 씨 등 주요 사건의 재판 결과가 본보기 판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출범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연일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억 원대 시세 조정을 벌인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이번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 제재를 적극 활용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여기에 발맞춰 처벌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증권 범죄에 대해 범죄 수익이 3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선고를 앞둔 사건들이 본보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LG가의 장녀인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4차 공판 기일이 열린 데 이어 다음 달 5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8개 종목 동시 시세 조정으로 7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씨도 이달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자이니치로 불리는 제1교포의 삶을 다룬 이 연극은 2008년 초연 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각종 상을 휩쓴 연극 야끼니코 드래곤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첫 공연을 하고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돌아올 때마다 僕の 마치의 空을 흐르세, 우치를 흐르세, 사쿠라의 하나비라가 散っていきます.
성장의 꿈에 부풀어 있던 1970년대 일본. 갈 곳 잃은 빈곤과 차별은 이미 경기인이던 제일 한국인에게 더욱 쉬이 향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곱창이 이들에겐 삶의 수모를 버틸 한 점의 힘이 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고향도 가족도 빼앗긴 주인공의 삶은 세계 곳곳의 현실이기에 미국과 호주 낭독 공연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일 한국인으로 실제 자신의 삶을 작품에 녹인 작가는 초연 뒤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 말합니다.
K-POPスやそれからあのコスメですごく若い人たちはすごく韓国に日本の人たちは韓国にすごく興味があって結局そこには在日韓国人っていうことが全くあの触れられていない。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 제주 4.3 사건까지 역사가 얽힌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 비행기의 굉음이 남기고 간 벚꽃은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얄궂은 희망의 조각이기도 합니다.
뭔가 기괴와 희괴와 일본의 레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그저 과거 이야기에 머무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그 또 다른 희망을 빚어내는 방법을 두곤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시타 人の親切だったりそういうことが心に染みたりするんで作品の中で誰かをエールっていうか応援して自分の言葉でもってなんかすごくそれで慰められればいいかなとかは思います.
JTBC 강나현입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고 귀국했던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가 부친의 빚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오늘 사과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월드시리즈 우승 뒤 이달 초 귀국한 김혜성. 인터뷰에 앞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저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친의 채무 문제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나타난 남성. 이른바 고척 김 선생을 보고 인터뷰를 바로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곧바로 아버지의 비투 의혹과 김혜성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렇습니다. 김혜성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김혜성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김혜성은 소셜미디어에 공항에서의 미숙한 언행과 인터뷰 태도로 실망했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척 김 선생에 대해서도 자신이 빚을 대신 갚겠다고 했지만 당사자가 거절했고 계속해서 경기장과 공항 등에 찾아왔다면서 동료들과 팬들에게 폐가 될까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시위를 이어가던 이 남성은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이어지자 김혜성의 아버지가 남은 빚과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이 남성과 합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당초 계획인 7년보다 1년 10개월 더 늘려서 조만간 다시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해 10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정부 계획보다 2년 더 긴 9년의 공사 기간을 고수하면서 계약 체결이 무산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부가 2023년 전문가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공사 기간을 정했는데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 8년 10개월로 결정한 건 자기 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연속 인터뷰,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해수부가 부산에 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부산을 네. 선정을 하고 글로벌 해양허브로 또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해양 수산부가 옴으로써 연계해서 이제 다른 해운 물류 기업이라든지 해사 법원이라든지 또 해양 관련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응집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해양 허브로서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해양 수산부 오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은 네. 우리 부산시로서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77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 저희가 이 오시는 우리 해수부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관사라든지 정착 지원금 또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 등 그 보육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다양한 방면의 지원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네. 정부가 대신에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을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네. 문제가 뭐라고 좀 보세요?
사실은 지금 못 내려온 이유는 법에 산업은행 그 본부는 서울에 둔다. 본점은 서울에 둔다. 그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미루고 또 서울의 일부 금융노조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약속도 어기는 일이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금 동남권 처음엔 동남권 투자은행을 만들겠다 그랬다가 네. 그것도 아니고 투자공사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우리는 고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참치로 바꾼다 그랬다가 예, 기어이 이제 멸치 수준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오히려 산업은행 이전을 신속히 하면 지금 새 정부도 추구하고 있는 지방시대를 균형 발전을 빨리 하겠다는 그런 목표에 쉽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문제, 그러니까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좀 보세요?
공항을 짓는다는 건 이미 결정됐지만 속도도 중요하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84회의 토론을 거쳐서 이 공기를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을 이전에 입찰 기업이 공기를 연장해달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입찰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뒤에 많은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입찰 들어가면 돼요. 지난 6개월간 뭐 새 정부가 생겨서 과도기 때문에 과도기라는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금년을 넘기면 안 된다. 이거 그 입찰이 금년 안에 이루어져서 빨리 진행이 돼야 가덕도 공항이 1년 앞당겨지는 게 지역 발전은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는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입찰을 빨리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일본의 간사이 공항 사례를 보면 연약 지반 때문에 지금도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산은 모든 곳이 연약 지반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 지반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공항도 지금 가덕도의 땅을 이용을 하고 바다까지 나가는 공법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가 많이 해서 실제로 연약 지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공법을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방법을 내서 만들어 놓은 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전에 간사이 공항이나 이런 건 우리가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한 대단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요일인 내일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6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8도 사이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춘천은 영하 1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는 15도까지 벌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